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 제목은 믿음이 무엇을 이긴다고요? 절망을 이깁니다. 절망을 이기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43절부터 48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을 읽습니다. 이에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달할 때에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 있게 하시고 신앙의 깊이 있는 이해, 신앙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혈루증 여인, 발음도 어렵습니다. 혈루증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과정을 오늘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43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3절을 보니까 몇 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요? 12년이에요. 자, 그러면 혈루증이 뭘까요? 혈루증이라는 것은 한자인데요. 피혈자, 흐를 루자. 그렇죠? 그럼 피가 흐른다는 거잖아요. 여성이 앓고 있는 병인데 밑에다가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정상적인 생리주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피가 흘러나오는 증상.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당시에. 오늘날도 위험한데 그 당시에는 더 위험하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12년을 이겨왔어요. 버텨왔어요. 버텨왔지만 사실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거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년 동안 고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는데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이것을 마가복음 5장 26절을 통해서 같은 이야기를 마가는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많은 의사, 아주 정말 유명하다는 의사에게 다 찾아간 것이죠. 그 당시에 의사에게 찾아갔지만 괴로움만 당하고 낫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왜? 공짜로 치료해 주지는 않으니까요. 자기 재산을 다 허비하면서까지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어떻게 됐다고요? 더 심해졌다. 자, 이 26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한번 기억을 해보실 텐데요. 혈루증 이 여인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한번 공감해보자고 해서 네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이 몇 년이었습니까? 12년입니다. 그런데 감기도 아니고요. 어디에 상처난 것이 아니라 혈루증이에요. 피를 쏟는 병이에요. 사람이 피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런데 그 병을 무려 12년 동안 앓았으니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가지고 있는 걸 다 허비해버렸다고 하죠. 경제적인 파산 상태입니다. 아픈데 경제적으로 파산이면요,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좌절감이 어땠어요? 많은 거듭된 좌절감이란 건 뭡니까?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지만 아무 효험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찾아갈 때마다 이 사람 만나면 나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기대했다가 무너지고 기대했다가 무너지고 거듭된 좌절감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네 번째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절망적인 현실이다. 무슨 말이냐면 상태는 더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건 뭐겠습니까? 이제는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노력을 다 했지만 남는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던 거예요. 이 병이. 죽음에 이르는 병. 나을 수가 없는 병. 그러나 낫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했지만 나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그 여인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기적적으로 나았습니다. 치료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 아픈 사람이 나았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해 준 이유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혈류증 환자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나아가는 과정을 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좀 하시면서 신앙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손을 댄다. 이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손을 댄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가서 누구의 옷가예요? 예수님의 옷가에다가 손을 댔다고 합니다. 자, 영어 성경을 보면 터치했다고 하라고요. 어떤 게 터치입니까? 이게 터치입니까? 이것도 터치죠. 예, 이것도 확 때린 거 터치죠. 근데 이건 때렸다고 하지, 예, 터치했다고 하지 않죠. 터치란 뭡니까? 살짝? 이렇게 이것만 해도 어떠죠? 만졌다. 터치했다고 하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옷가라는 것은 이 옷이, 유대인들의 옷은 지금처럼 이렇게 타이트하지 않습니다. 긴 옷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헐렁헐렁한 옷이에요. 그러니까 옷가라는 것은 옷깃을 말하는데 옷깃 한 부분을 살짝 만진 거죠. 근데 어디로 가세요? 예수님의 뒤로 가서 살짝 만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혈류증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마가복음 5장 27절은 같은 사건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은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무리 가운데 끼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로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고 하죠. 자,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는 뭐냐면요. 누가복음은 은밀성을, 비밀한 행동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주 아주 작은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왜 작은 행동이냐면 뭐 했다고요? 예수님 전면에 나선 것도 아니고 뒤로 가서 몰래 혼자만 알고 있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과 예수님도 아마 인지를 못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짝 만졌는데 만진 결과는요? 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혈류증이 그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이 여인은 이제는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고 병을 나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조용히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실은 통해서 병을 낫고 싶어왔던 이 여인의 소망은 이루어진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기사에서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갑자기 나서기 시작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를 예수님이 감지를 하시고 예수님이 행동에 나서십니다. 그러면서 4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댔어?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야? 아니, 손을 어떻게 댔습니까? 예수님이 막 느끼도록 대해줬나요? 아니죠. 살짝 예수님도 못 느끼도록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으니 예수님 주변을 몰려들었으니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겠죠. 그 사이에서 그 여인도 살짝 옷깃만 만졌는데 예수님이 이걸 아신 거예요. 와, 슈퍼 센서티브한 건가요? 와, 어떻게 이걸 느끼시죠? 우리는 못 느끼죠. 사람들이 다 만졌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본 거죠.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나 아닙니다. 이상하죠? 다 이렇게 예수님과 부딪혀놓고 뭡니까? 나는 안 만졌다는 거예요. 왜 뭔가 겁이 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안 만졌다고 다가가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가. 참 베드로는 안 나설 때 나서요. 예, 이때 안 나서야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다 아니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딱 나서면서 누구 편을 들어요? 누구의 제자인데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누구 편을 듭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 편을 듭니다. 예수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서 다 밀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예수님 주변을 보세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다 예수님하고 부딪히고 있는데 어떻게 누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물어본 이유가 뭡니까? 자, 이것을요 마가복음으로 가니까 보세요. 마가복음 5장 31절에 보니까 더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여기서는 베드로가 가지 않고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어보십니까? 어떤 뉘앙스세요? 네,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십니까? 누가 손을 댔던 거? 많은 사람이 손을 댔죠. 뭐 그런 거 따지십니까? 이렇게 지금 정신이 없는데 막 이런 식으로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간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가 나를 만졌어? 라는 내용은 그 다음 내용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런 말 하셨는지를 질문하지 않고 예수님 왜 지금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드십니까? 아무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4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포기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계속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막 제자들이 막 예수님한테 구박, 예수님을 구박해도 예수님은 그게 신경 안 쓰고 계속 누가 내게 손을 댔어? 빨리 나와, 나와. 그런 거죠.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자, 여기는 뭐가 전제되어 있죠? 원래 여자 여인의 의도는 뭐였습니까? 숨기고 싶었던 거예요. 왜? 자기가 혈루증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걸 다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부끄러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로서는. 그래서 나았으면 됐지. 그걸 구태여 사람들한테 밝힐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자기 치부를. 그러니까, 아, 나은 걸로만 끝나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하도 예수님이 닥달을 하시니까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어떻게 나왔다고요? 그 표현이 어떻습니까? 떨었다고 말합니다. 기뻤다가 아니라 뭐예요? 떨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을 보고 와, 내가 예수님의 옷감만 만졌는데 이런 일이 나왔어. 와,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일이 있을까가 아니라 떨었어요. 떨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엎드리면서 그 손을 댄 이유와 그리고 자기가 나은 것을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 가지 않고 누구 앞에서요? 모든 사람 앞에서 말을 한 겁니다.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한 여인이, 혈루증 여인이 기적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혈루증 환자이기 때문에 밝히고 싶지 않아서 은밀하게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옷가에 옷을 살짝 만졌는데 놀랍게도 진짜로 이게 나와버렸어요. 자기 몸에서. 자, 그러면 이제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이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기쁘게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자꾸 이걸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커밍아웃 한 거죠. 커밍아웃 했는데 누구 앞에서 했어요? 예수님만 따로 데려와서 예수님 저 너무 창피한데 저것만 잠깐 이야기해요.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왜 예수님에게 왔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졌고 만졌더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리고 자기가 혈루증 여인이라는 것도 다 말하고 다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이제 여기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서 그 여인이 나은 것을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낸 거예요. 왜 드러냈는지 이제 찾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을 댄 거예요. 이 여인의 작은 행동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았다는 건데 어떤 일이 나냐면 44절 보니까 다시 오세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나았다라는 것에서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여인이 행동한 게 뭡니까? 옷깃을 살짝 만진 거예요. 작은 행동을 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글씨 써놨잖아요.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요?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설명을 막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론, 현대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 두 개의 이론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티핑 효과. 좀 유식하게 할게요. 이제 오늘 자 티핑 효과. 두 번째는 무슨 효과요? 나비 효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좀 과학적인 설명인데 티핑 효과는요 써놨잖아요. 작은 변화들이 쌓여가지고 어떻게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이게 뻥 터지듯이 터져가지고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더라. 이게 시작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작은 거에서 시작했는데 결과는 엄청나더라. 자, 이 여인도 어떻습니까? 행동을 어떻게 했냐? 아주 스몰띵이에요. 작게 옷깃을 만졌는데 결과는요? 어마어마하게. 자, 우리는 그럽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그것도 안 했으면은 그 엄청난 결과도 안 나왔겠지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티핑 효과라는 단어를 써서 아, 이렇게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안 맞아떨어져요.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자, 두 번째는 나비효과 잘 아시죠? 나비효과. 나비의 작은 날개짓 같은 아주 작은 날개짓이거든요. 브라질에서 날개짓을 했는데 전혀 반대인 나라에서 큰 기상변화가 일어나더라. 이게 나비효과인데 그 날개짓 같은 아주 작은 사소한 사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막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어느 순간에 어떤 지역에서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더라. 요렇게 과학적인 거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작게 한번 만졌는데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어. 자, 그러면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이 티핑 효과나 나비 효과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둡니까?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습관이라도 좋은 습관을 들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10년이 그게 쌓이면 나중에 10년 후에 어마어마한 좋은 결과가 얻을 겁니다. 아, 이게 얼마나 행복한 뉴스입니까? 자, 그런데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 일어나는 변화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끝 옷자락을 살짝 만졌는데 나았어요. 자, 여러분 어디서 원인을 찾겠어요? 그 나은 원인을 어디서 찾겠어요? 그 여인의 작은 행동에서 찾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에게 찾겠어요? 바로 그 부분에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46절 다시 가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이는 내게서 뭐가 나갔어요? 능력이 나간 줄을 내가 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이 없었으면 아,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서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오니 여러분 지금부터 좋은 습관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매일매일 10년 동안 연습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건강해질 것이고 나중에 정말로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는 매우 인간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가 발전하는 자기 개발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도 충분히 사람들은 감동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 여인의 작은 행동을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요. 자, 누구에게서 능력이 나갑니까? 여인의 작은 행동 때문에 나간 게 아니라 누구에서 능력이 나가요? 예수님에게서 나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만진 사람은 여인뿐이었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밀고 당기면서 여기저기 만졌어요. 그러니까 딱 한 사람에게만 뭐가 나타났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인간적인 이론 아까 제가 티핑 효과나 나비 효과를 통해서 설명하듯이 우리의 현재 작은 행동 하나가 쌓이면 10년 동안 좋은 습관을 들이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안 나타나거든요. 어떤 분이 이거 가지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에브리데이 5분씩 기도하시고 10년을 기도하고 싶죠. 그러면 10년 뒤에 여러분 부자 될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하셔야죠. 기도하고 좋은 교가 나온다는데 아멘 하셔야죠. 에브리데이 여러분 성경구절 하루에 3장씩 읽으십시오. 10년 동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영안이 열릴 겁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남들과 다른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신앙생활을 늘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남이 하지 않은 것을 했기 때문에 내게 좋은 결과가 나왔어.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신 거예요. 다 해봤어요, 선배들이. 여러분 지금 뭔가 하죠? 다 해본 것들이에요. 안 해본 거 없어요. 인류 역사는요. 해 아래 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해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다 해본 거예요. 다 돌고 돌고 돈 거예요. 과학만 발달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은 거의 대동소이하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예수님이 그럽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댔어? 라는 것은 자, 이 여인의 이 작은 행동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냈어 하고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능력이 나갔다고요? 내게서. 내게서. 자,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예수님한테 몰려든 사람들도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누구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지.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으며 내가 얼마나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산과 바다를 건너서 여기까지 왔으며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으며 내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희생을 했으며 내가 얼마나 바쁜데 이 주일날 이 바쁜 시간에 여기에 와가지고 내가 한 시간 동안 이 값진 시간을 내가 썼으며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나의 열심과 열정에만 초점을 맞추니 신앙이 발전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의도적으로 뒤엎은 겁니다. 자, 여인의 작은 행동 그 한눈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큰 결과 나온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간 거야. 그 여인이 그 행동을 다른 사람한테 했으면요 하나도 안 나타 났을 거라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하는 나 또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우리는 관찰합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행동과 말과 그런 그 제스처에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쏟고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눈이 누구에게로 향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향하지 않아요. 온통 다 우리의 머리를 지배하는 건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표현과 사람들의 감동 표출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이 있으니까 교회가 좋아지고 그것이 없으니까 교회가 나빠진다라는 얼토당토하는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이걸 다 새롭게 만들어주십니다. 누구에게서 능력이 나갔다고요? 내게서. 외우십시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겁니다. 여인의 작은 행동에서 능력이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베드로 이야기를 하나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던 구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구가라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뭔가 돈을 얻으려고 쳐다봤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게는 뭐가 없어요? 그 유명한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걸었습니다.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누가 해버렸어요? 베드로가 해버렸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성전,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이거든요. 솔로몬 성전이 이미 없어졌고 헤롯 성전인데 그 헤롯 성전을 유대인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출입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도 눈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서버렸어요. 걸어다녀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막 몰려듭니다. 예수님에게 몰려듭니다. 그러면서 추앙을 합니다. 베드로요. 나에게도. 자, 그러면 능력이 누구에서 나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에서 나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까 여인이 내가 작은 행동으로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거야. 이 여인의 이 행동에다가 점수를 주듯이 베드로가 그 일을 일으켰구나. 그러면 누가 있어야 한답니까? 그 주변에. 베드로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분 누군데요? 예수님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따라오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끌고 가셔야 되는데 베드로가 누구를 끌고 가요? 예수님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교회 신앙이 이렇게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주객이 전도되듯이. 이것을 베드로가 알고 이렇게 오늘 보면 설명을 길게 한 거예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 아까 방금 그 전에요.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지금 앉은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 때문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에게 주목해? 아까는 베드로가 좀 못났지만 지금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신앙이죠.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더니 걸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베드로를 쳐다봤어요. 그럼 베드로도 자기도 모르게 아 내가 뭔가 있는 것 같다. 여러분 목사들이 제일 시험에 빠질 때 언제인지 알아요? 딱 소개가 왔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때가 목사가 제일 시험 들 때예요. 아 이렇게 말하면 또 안 해주실까 봐 또 말 못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은혜 안 받았어요. 이건 더 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어떤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물론 그 목사가 설교를 잘했을 수도 있고 말을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약점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약하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베드로가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만 붙잡고 있으면 늘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까? 왜 나에게 주목을 해? 왜 나만 쳐다봐? 내가 그 사람을 걷게 했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걷게 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 좋은 일들, 성도님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와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좋은 무브먼트가 많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가 어느 순간에 삐딱하면은 누구를 자랑하기 시작합니까? 개인의 능력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은 매우 매우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일을 일으키신 장본인심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포인트. 뭡니까? 믿음이에요. 자, 이것을 오늘 좀 설명할 텐데, 40절 보세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엎드리면서 뭐라고 하랬습니까? 내가 왜 예수님의 옷자락에가 손을 댔는지를 설명했다고 하잖아요. 자, 그것을요. 자, 어디에서 보냐면 마가복음 5장 28절로 가보시면 같은 사건을 설명하는데요. 마가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뭘 받을 것이라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내가 생각했어. 자, 그러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유는 옷자락만 만져도 어떡해요? 나는 나을 거야. 바로 이 포인트에서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8장 4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내용 보세요. 여인은 작은 행동 하나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요 어마어마하게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능력을 보셔야지 그 여인의 작은 행동에 점수를 주면 안 됩니다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그 여인은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 더 짚어내셔야 돼요. 자, 여인의 작은 행동이 그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작은 여인의 작은 행동 하나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예수님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뭐 했냐면요. 그 작은 행동이 왜 했느냐? 그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요? 너의 믿음. 자, 그러면은 아까 방금 전에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의 옷가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믿음이야. 그 여인은 자기는 믿음이라고 말 안 했어요. 내가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나는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어 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규정하셨어요?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야. 자, 믿음의 성격이 뭐겠습니까? 자, 여인의 상황 속에서 여인이 보여줬던 믿음의 행동을 여러분들 이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던데 그 믿음이 뭐냐면 절망을 이기는 믿음인데요. 한 번 더 제가 여인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여인이 어떤 상태였다고요? 오랜 질병으로 심신이 지쳐 있어요. 두 번째는요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예요. 이제 돈이 하나도 없어요. 좌절감이 계속 거듭됐어요. 마지막은요 절망적인 상태에 몰려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 있습니까? 우리 중에는 이런 분이 없을 겁니다. 지금 만약 이 여인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여인은 이런 상황인데도 마지막까지 누구에게 소망을 줬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바로 작은 행동이 작은 믿음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인의 그 행동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으로 그 여인을 낫게 했다는 데서 뭐에 주목하시냐면 그 여인의 행동 하나가 뭐였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사실은 큰 또 하나의 사건인데 회당장 이 아이로가 자기 딸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찾아왔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여기 그 회당장 야이로의 아들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만 못 기다리고 죽어 예수님을 못 기다리고 죽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8장 50절을 볼까요? 이 이야기의 연속으로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 말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지금 딸은 어떻게 됐는데요? 딸은 죽어있어요. 죽어있는 절망적인 상태예요. 절대로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 뭡니까?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참 놀라운 표현이 반복됩니다. 아까 혈류증 여인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 옷가만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회당장 야이로에게 너의 딸이 죽었지만 믿기만 해. 그리하면 너 죽은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야. 혈류증 여인에게 일어났던 것과 똑같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도 일어날 걸로 믿으라는 거예요. 왜요? 능력은 누구에서 나가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가니까. 근데 예수님은 뭘 보고 싶어 합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결고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시험대가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시편 23편 4절을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누구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여기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망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왜 절망 안 합니까? 절망스럽죠. 내가 우리가 그런 인생을 안 가고 싶어서 보험도 들고 막 교육도 받고 요리조리 피하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절망하지 않으려고 운동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몰려서라도 가게 돼요. 그럼 절망이 나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절망하지 않을 거야.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볼게요. 자, 제자들이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예수님한테 수도 없이 들었던 제자들이 그만 그 믿음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떻게 광풍이 몰아쳐가지고 배가 뒤집힐 만큼 물이 배 안으로 싹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깨웁니다. 왜 주무시고 있습니까? 우리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보세요? 예수님이 딱 일어나셔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말하기 전에 어디부터 말을 했어요?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고 잔잔하라,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돌려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잘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부분만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이 말은요, 없는 믿음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지금 어디가 버렸다는 거예요. 어딘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있는 믿음이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죠. 왜요? 지금 이 광풍이 몰아칠 때 예수님이 옆에 계실 때 보여줘야 될 믿음을 이들은 보여주지 못하고 예수님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살며 얼마나 많은 운동을 하고 살며 내가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품만 먹으면서 나를 얼마나 헬시하게 만드느냐. 저 이거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왜요? 저도 그렇게 사니까. 저도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4마일씩 지금 뛰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좀 좋아지지 않았어요? 제 위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제가 위가 안 좋았는데 요즘 한 몇 주 동안을 뛰었더니 너무 소화가 잘 돼가지고 좀 살이 불까봐 살찔까봐 걱정을 될 정도로 몸이 좋아져요. 자 보세요. 자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운동했더니 몸이 좋아졌더라. 복음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걸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봤더니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봤더니 돼요 안 돼요 이것만 이야기하면 교회에서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나 교회 밖이나 뭐가 다릅니까?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여인도 보세요. 그 옷가랑 만약 그 전에 자기 가족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 병이 나을 것 같아. 옆에 있는 가족들이 만약 상상을 해보세요. 가족들이 어떻게 말했겠어요? 이런 정신이 네가 오랫동안 아팠더니 드디어 이성을 잃었구나.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세상으로 대접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그걸 못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손가락질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교회에서 이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 여러분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여서 으쌰으쌰해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내자 그런 교회는 안 됩니다. 그건 인간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예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의 경험이 또 예수의 능력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와서 주 앞에 매달리며 아우성을 치며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 교회는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것이어야 돼요.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절망은 누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절망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신자이냐 그것은 여러분에게 따라서 얼마든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신앙 고백하신 성도님들이 생기면서 야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서로서로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으로 이렇게 여러분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한 번씩 읽어볼까요? 제가 요즘 설교 패턴이 약간 바뀐 게 설교 결론을 늘 같이 한번 공유해봅니다.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좌절과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삶의 끈을 놓고 싶은 유혹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셔서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동을 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마지막은요. 우리는 절망을 이기는 믿음을 달라고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작은 믿음 하나 행동으로 주님이 그걸 귀하게 보셔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처럼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 중에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앞이 캄캄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믿음의 작은 행동 하나를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는 작은 믿음 하나를 표현했더니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놀라운 고백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